우리 자녀들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작다고 계속 컴플레인들을 하시는데 소리 지르는 목격이 아니라 잘 안 되는데 오늘 더 기운이 없어서 소리 못 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우리 어린이들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생각 안 하실 거예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죠? 그냥 이렇게 한 뭔가 저희 내가 그냥 멀티플 초이스를 할 테니까 맞대로 맞춰보세요. 네 번, 세 번, 두 번, 한 번. 아무거나 해도 대충 맞는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까? 자, 1절에 한 번 나왔죠?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네. Christ Jesus our hope.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2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이 Grace, mercy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Christ Jesus our Lord. 또 어디 있나요?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그렇죠? Thank him, I thank him who has given me strength Christ, through Christ Jesus. 그 다음에 14절에 나오죠? 15절, 16절 몇 번 나왔습니까? 열심히 세고 있는 사람인데 못 찾았어요? 1절, 2절, 12절 그 다음에 14, 15, 16 몇 번이죠? 네? 마스크 안 썼는데도 대답 안 하네. 여섯 번이죠. 네. 그만큼 디모데 전서 1장은 물론 뭐 성경이 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 우리가 정리해보면요. 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이제 한 장을 읽으면 전체 한 챕터가 뭘 말씀하고 있나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힌트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게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1장의 전체 주제는요. True Doctrine입니다. 근데 True Doctrine이 뭐냐 하면 힌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첫 번째 우리의 소망이다. He's our hope. 1절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He is our Lord. 세 번째는 12절에 가서 다시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Lord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러니까 the faith in Christ Jesus is the object of our faith. We must believe him. 또 15절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1장 15절이 1장에서 제일 중요한 verse이기도 합니다. Jesus Christ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그리고 16절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그렇죠? Jesus is the one who teaches us.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뭐로 어떻게 정리할까요? How can you summarize these verses about Jesus Christ? 소망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분이고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잘 들으세요. 사탕이 아직 꽤나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물론 뭐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지만 1장에 나온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Jesus is God who came to earth to save us. He came as a man to save sinners. And he became our Savior and our Lord. So we must believe him as our Savior and Lord.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Paul sent Timothy to Ephesus while he was traveling to Macedonia, the northern Greece, to minister to the church at Ephesus. 에베소 교회를 섬기도록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서 The reason I sent you from verse 3 and 4 is to warn the false teachers who teach this false doctrine. and to teach the true gospel. That was the purpose why Paul sent Timothy to Ephesus. And the true gospel, true doctrine is about Jesus Christ, who came to save the sinners and became the Savior and Lord for us. 이것이 디모데 전서 1장을 간단히 써머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is our hope, is our Lord, and is our Savior.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The saying is trustworthy and deserving of full acceptance that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합니다. Do you believe Jesus as your Savior and Lord? 아니요. 없죠. 여러분, yes, 하는 사람 손 들어 자녀들이 아니에요. 거의 하나도 안 믿어요. 잘 안 들었어. 근데 끝까지 안 들어. 이렇게 들어야지. 이렇게 지금 들어.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이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소망을 갖도록 길을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15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잘못된 교훈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The first Timothy, as well along with second Timothy and Titus, is called pastoral epistle.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각각 에베소 교회와 그레데 교회를 어떻게 목양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준 중요한 지침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서신이라는 제목을 참고로 하셔서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보시고 하나 더 추가해서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를 어떻게 숨겨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1장에서는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 즉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장에서는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를 기도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섬기는 자들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계속 복음이 강조되는 우리가 볼 수 있고요. 4장에서는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5장에서는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6장에서는 물질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디모데의 소명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12절부터 17절에는 바울의 소명, 소명이라는 calling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입니다.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고 사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디모데와 바울의 소명을 설명하면서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간단히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서론에 보시면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내용이 참 짧지만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꽤 있어서, 또 이단들이 계속 바울을 그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건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또는 택하심으로 사도가 되었음을 늘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바울의 사도직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보았지만 사도의 자격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님이 택하신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15장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그 표현이 참 멋있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또 바울의 제자로 계속 양육을 받아서 이제는 한 교회를 섬길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진 디모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다면 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는 표현이 얼마나 의미가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목회자들뿐 아니라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평생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양육해서 남보지 않은 리더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아버지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부터 11절은 디모데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소명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면 3절부터 11절은 디모데의 콜링이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의 콜링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이유는 그곳에 이미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명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고하라. 이 경고는 그냥 경고가 아니라 말을 안 들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출교시켜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른 그게 제 가면 암시가 되는데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 당시에 특별히 이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 중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이들이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계속 이방교회에 와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만 유대인이야. 우리도 유대인이다. 우리도 율법을 잘 알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그들은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바른 교훈. 갈라디아서에 가면 다른 복음을 엉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There's no other gospel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Not to teach any different doctrin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 other gospel 또는 other doctrine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가르침입니다. False doctrine is always there is other ways to be saved. than through Jesus Christ.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라고 가르치면 전부 그것은 가짜 복음이고 잘못된 교훈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신화와 족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은 이상한 신화나 족보 같은 걸 많이 내세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대학교 때 이런 족보가 있었어요. 단군이 반지파였어요. 단지로 시작했어요. 그 단은 유대인의 단자고 단군은 한자인데 말도 안 되면서 그냥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우리 캠퍼스에 와서 막 대학생들을 헷갈리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크리에이티브하다. 그냥 넘어갔는데요. 그때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이라 좀 히브리어 이런 걸 잘 몰라서 시비를 못 걸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단 히브리어로 한번 써보시고 장군의 단자를 한자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방문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좀 짓궂습니다. 그것도 못 쓰면서 뭐 단군이 단에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막 쌓아두고 싶은데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하여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중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한 역사가 사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에 갔다는 것도 그거를 연결을 해서 그 제자들의 또 제자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뭐 막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끝없는 족보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에서 숫자를 가지고, 물론 중요한 숫자들이 있죠. 7이라던가 12라던가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7, 12가 나온다는 것은 뭐 완전하다. 12시 8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뭐 사람, 이런 개념으로 쓰는 것이지, 그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학을 가도 학번이 7. 학번 가르쳐 주면 안 되겠죠? 9001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12시 8의 후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 숫자를 숫자에 집착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숫자를 따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미스하면서 그냥 항상 그런 것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경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과 인단들의 특징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권위 길이 있다. 지금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머전 무브먼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회를 큰 교회들을 통해서 계속 교회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울타리가 너무 높다 뭐 이런 비평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으로 확장이 되는 문제가 되죠. 구원의 길이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프로스페리티 가스프를 가르치는 분들이 미국에도 굉장히 많죠. 그것들 교회가 큽니다. 엄청나게 부자들입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메시지가 마치 맞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쉬운데요. 책도 많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책을 보실 때요. 신앙서적을 보실 때 한번 조심해 서론을 읽어보시고 서론이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인가를 보셔야 돼요. 서론이 얼마나 십자가 중심인가.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고 하고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도 그 책이 예수님의 복음을 무시하는 책이라면 잘못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다른 어떤 것들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신화나 족보나 이런 팬시한 스토리들 아주 멋있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것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교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를 수 있다라는 은혜와 고난이 동시에 수반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5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제시합니다. 다른 교훈은 무엇인가? 5절에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디모데전서에서 양심, 선한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처음으로 이제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교훈의 목적은 사실 여기서 이 교훈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인데요. 결국 복음은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역으로 보면 이 이단들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하는데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결해서 보시면 이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핵심이 사랑이고 심지어는 율법도 핵심이 하나님 사랑을 이웃사랑이지 않습니까? 복음과 율법 모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비판을 내고 있다. 하나님의 경륜도 어려운 말이 쓰여졌는데 이코노미 효과라는 표현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고 오히려 변론만 내고 있다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변론만 계속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회의를 할 때는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과 결론, 디스커션과 디스피우스는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스커션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인 반면에 디스피우스는 그냥 싸우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의논하실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견인가?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인가?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반대한가? 이건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야지 결론만으로 낸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임을 나온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8절 9절의 율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은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서에서 많이 주장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의 은혜와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율법은 마치 필요 없는 한 것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것이고 선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율법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바울이 8장 2절에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선하고 거룩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에는 부족하다. 그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The law is perfect and holy and good, but it is weak that it cannot lead us to Christ by itself. That's why we need the Holy Spirit.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성령이 필요해. 율법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은 하시나니. 8장 2절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그렇지만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율법은 사람이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들, 불신동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벌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갈라디아 3장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율법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7절에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즉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율법을 가시죠.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율법의 메시지는 전부 악한 것이다 라는 결론밖에 못 온다는 것이죠. 바울은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범법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그 적법하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정리하면서 네, 율법을 어기는 자들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9절과 10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십계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자들임을 우리가 9절과 10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러나 11절에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을 영광의 복음을 따르리라고 말씀함으로써 다른 교훈은 복음을 따르는 것이 등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반부에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가서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고하고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그들이 사랑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섬길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든 작은 디모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모든 작은 예수입니다 그랬다가 이단으로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공격한 분들은 문맥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딱 우리가 작은 예수이고 작은 바울이고 작은 디모데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거창하게 우리가 예수는 아니고 바울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사도들에게 또 디모데나 이런 디도 같은 목회자들에게 준 사명이 우리 모든 평신도에게 다 적용이 그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뭐예요? 왕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준 명령, 잘못된 교훈을 가르친 자들을 경고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 바울의 디모데의 사명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로 서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숨겨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불필요한 변론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장에서 직분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언급을 하겠지만 이 변론과 토론을 여러분 잘 구별하셔서 자기가 총애를 하거나 노예를 하거나 심지어는 교회에서 대리케를 할 때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회의를 하다 보면 꼭 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반대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반대다. 토론이 명확하게 십자가에 반대로 갈 때 여러분들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고 뭐 숫자가 틀려서 반대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반대를 하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결론을 하는 분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전체 회의에 참모를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뭐 제시회 때문에 경고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 이번 총회에서도 격한 토론이 있었는데 저는 총회 토론을 보면서 항상 제가 배우는 게 아주 논리가 정확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그리고 팩트에 입각해서 논리를 전개하고 찬반 의견을 전개해 나가는 걸 보면서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도메스틱 어뷰스에 대한 특별위원회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연구해서 위원들이 도메스틱 어뷰스의 가정폭력에 대해서 참 멋있게 정리를 해서 제가 좀 번역 중에 있습니다. 교단에서 번역을 안 했는데 번역을 갖다 드리려고 그러는데 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만일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또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법적인 입장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커뮤니티 멤버들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들과 심리학자들과 변호사들이에요. 그분들이 일일이 나와서 오음식 보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원회 보고가 다 끝나고 이제 의장이 총회장이 이 보고서를 받겠습니까 해서 그냥 뭐 전부 예스해서 다 받았죠. 한번 갑자기 손을 들고 뭐라 했냐면 어떻게 PCA에서 장로교회에서 여자들이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우우우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런 사람이 있었네.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게 참 딱 퍼버렸거든요. 총회장이 나서서 하는 말씀이 지금 당신이 하는 말씀은 전혀 앞뒤가 안 맞고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티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남자 여자 문제가 나오고 도메스틱 어뷰스 얘기가 나오는데 남녀 문제를 거론하는 것 전혀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사과하지 않고 그냥 아쳤어요. 아마 끝나고 나서 옆 뒤에 있는 분들도 많이 혼났을 겁니다. 결론을 위한 결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인데요. 이제 이렇게 디모데를 명령하고 나서 바울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회심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내용이 너무 좋지만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우리가 흔히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시니 I thank him who has given me strength to Christ Jesus our Lord, because he judged me faithful, appointing me to his service.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It is God's grace that he appointed me to serve.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직분을 많이 맡을수록 하나님의 평가의 대상이 되거든요.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요. 그래서 경고하잖아요. 선생이 될수록 결국 더 좀 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벌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더 엄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좀 두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충성한다. Am I really faithful before God? Am I faithfully serving him right now? 그래서 영어로 할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Faithful and fruitful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내가 if I am faithful to God, the next question is, am I fruitful in my service?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열심히 섬기는데 열매가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 열매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평가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시면 잘 힘듭니다. A lot of times the ministerial fruits are invisible, intangible.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it is hard for me to evaluate myself whether I am properly serving God. What you need to do is to ask around. Ask your spouse, your family, your friends, other Christians. Do you think I am fruitful?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물어보세요. 이번에 예설의 집사 수박사가 가면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고 Was I faithful? Am I fruitful? 열매가 없으니까 거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회개하시라는 말씀이고 다시 사역을 하실 때는 내년에는 정말 충성되게 섬기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여기 섬기시기 바랍니다. Am I faithful to attending the church service? Am I faithful to giving to God's church? Am I faithful to serving God's church?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보시고 잘 평가를 스스로 하시고 내년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Will God still think I'm faithful? 그 질문을 우리가 계속 던져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에는 박해자였지만 긍휼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14절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12, 13, 14, 15, 16 계속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심과 은혜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계속 나오는 단어는 은혜와 긍휼입니다. Grace and mercy are emphasized in these verses. In the second part of chapter 1.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전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고 박해자였던 나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죠. 전도하기 힘드신 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전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좋은 예입니다. 더 짧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거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뜻입니다. Christ, the anointed Jesus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전장 말씀을 저는 중학교 때까지 그리스도가 last name이고 예수가 first name인 줄 알았어요. Jesus Christ입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도 그리스도라는 성을 가진 인물이 다시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타이틀이었습니다. The anointed. 원래는 Jesus the Christ예요. 근데 Jesus the Christ가 계속 찾아보니까 Jesus Christ로 바뀐 겁니다. 그런 경우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활하시면서 그런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러면은 Jesus emphasizes his humanity. Son of Joseph, son of Mary. Christ emphasizes his deity, the Son of God. Christ Jesus came to the world, meaning the divine Jesus or incarnate Jesus came to the world.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5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자, 지금 1장 15절이 강조하는 포인트죠. 이것이 바른 교훈의, 바른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이 말씀을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러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자백합니다. 교회를 받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긍휼이 다시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참으심으로 By saving Paul, Jesus set up an example about his salvation, 뭐겠습니까? 그 본이 뭐겠어요? If God can save Paul, who persecuted Christ and his church, there's no sinner God cannot save. 그게 본입니다.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That is the example that Christ showed. 우리가 야곱의 일생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죠. If God can sanctify Jacob, the deceiver, there's no one who cannot be sanctified by the Holy Spirit. 하나님이 야곱을 성화시키셨다면 성령께서 성화시키지 못할 인간은 죄는 없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야곱이었고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본입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십니다. If God save Paul, there's no one that can save. 김정은도, 푸틴도, 시진핑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옥 갔으면 좋겠죠? 저도 조금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발걸이 치시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여기까지 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김정은이 구원해주세요. 해주실 자녀신 하나님 마음이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답을 모르겠는데요.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God is eternal King. And He is immortal. He's invisible, the only God. Be honor and glory forever and ever. God is eternal. He is the infinite God. And He is holy God. 이것이 17절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 안에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책이 있어요. 저자 이름이 넘어갔는데 하나님을 제안하지 말라. 누나 올립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오래된 책인데 제가 대학교 때 시절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더 어렸으니까 더 하나님을 제안하는 습관이 많았죠. 나의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제안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 책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잘 설명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는지 사례들을 참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We cannot limit God. Restrain God according to our own finitude. He is infinite, eternal, and invisible, immortal.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18절부터 20절의 결론을 내립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Fight the good fight. 그게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투쟁하는 크리스천을 많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 여정과 우리의 사역은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We are fighting the spiritual warfare on our spiritual journey and when we serve God.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투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전도할 때도 가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투쟁적으로 하시지 말고 부드럽게 해야 되지만 Know that we are fighting the spiritual warfare whether we are in peace or in trouble.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다.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태원에서 안타까웠던 것은 10만 명이 모인다고 그러는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굉장히 큰 실수였다고 보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을 예측했다면 통제를 했었어야죠. 안전하도록. 물론 그러다 보면 이제 왜 경찰이 또 동원이냐 이런 문제가 꼭 생겨서 이제 경찰들이 힘을 못 썼던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걸 딱 보고 미리 막았으면 그리고 그 플로우를 통제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행정에 있어서 저는 교통경제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이 플로우를 통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더라도 저희 집은 잘 눈치 못채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제가 옆으로 전혀 빠집니다. 운전할 때도 이게 플로우를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경제학을 보면 가장 잘하는 나라가 영국하고 싱가포르인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교통 플로우가 두렵게 움직이는지 그쪽만 나라들에서 그들은 미리 다 카메라로 보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는 놀랐어요. 그렇게 차가 많은데 가운데 레벨을 막아놓고 출근 시간에는 이쪽으로 하차선을 보냅니다.
퇴근 시간에는 이 4차선이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근에는 이쪽이 8차선인데 그러니까 언제 가봐도 거기는 트래픽 잼이라는 게 없었어요. 야, 이렇게 잘하냐. 그러다가 제가 그러면서 제가 공부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아, 이런 게 그래도 필요하구나. 그 시간에 좀 피곤했던 게 이게 물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물리하고 초원함수로 공부를 해서 먹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방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고가 날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불안정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생각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거기에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눈물이 없고 돈이 없다. 언제 이런 사고가 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사탄은 예, 어제도 제자훈련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 그게 하나님의 벌이냐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오길래 제 대답은 하나님 그렇게 짜짜한 하나님이 아니다. 제 표현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다. 뭐, 헬로윈 한다고 파티한다고 가서 다 죽여버리자 이런 하나님 아니다.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악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신뢰한 망대가 무너져서 수십 명이 죽는 것이 그들의 죄가 너희들보다 컸기 때문이지 아니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을 것이다. 여기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벌받을 줄 아느냐. 질문을 하세요. 질문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였고 참 마음이 무거운 참상이었는데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또 사탄은 멋있는 훌륭한 정치가들이나 학자들이나 심지어 신학자들의 얼굴을 빌려서 기독교의 진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게 지금 동성결혼이죠. 많은 교단들이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도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지만 동성애나 동성결혼 자체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라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은 알지만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숨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아스토프 목사님의 동성애 논쟁이라는 책이 좋은 답을 제시하고 있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쓴 책이지만 굉장히 통찰력 있는 책이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아스토프 목사님의 동성애 논쟁 그리고 로자리아 버터필드가 쓴 책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조금 전략이 좀 멋있는 전략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을 하는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 예언은 복음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를 위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 다시 나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과 바른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하면 파손하게 된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파손한다. Unless we keep faith and good conscience, we will be shipwrecked. 무서운 경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내가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있는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늘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여러분 모든 디시전 메이킹에 모든 발언에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배가 좌초할 수 있고 파손할 수 있다고 하면서 20절 보세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 중에 있으니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준 것은 출교시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출교시켜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구원을 잃지 않게 하는 게 이 표현이에요. 굉장히 극단적인 과장법 같이 보이는 것이지만 바울은 이 표현을 씁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징계하는 것을 사탄에게 내준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바울은 항상 사탄에게 내준다라고 표현하고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번 나온 표현인데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노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디모데에게도 만일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졌다면 사탄에게 내주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 강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곳에 와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유학 오고 싶어도 못 왔습니다.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때는 자력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저희 집이 부자도 아니었고, 정부가 그렇게 지원해주는 경우는 한 학교에 전체에서 두 명밖에 없어서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유학을 가고 싶어도 못 갔었는데 하나님 미국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학교 때도 공부는 못했지만 신학교를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찍 오셔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뭐, 자비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대부분 미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렇게 자금받고 공부하셨잖아요. 감사하시고요. 미국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더구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 바로 서서 바른 교훈을 붙잡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배는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항상 우리 신앙 여정이 믿음의 배가 예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Racing toward the goal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성화를 상징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강조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쫓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며 섬기면서 또 주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에 바로 서서 항상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